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중남미 4개국에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영내 동맹국과 남미 국가, 중국의 새로운 압박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차와 적십자 차량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으로 실어나르고 있는 가운데 UN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대규모 매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오늘 기독교와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함께 워털루시에서 열리는 합동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에라리온은 어제부터 7일간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지난 14일 수도 프리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00명이 숨지고 실종자도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오늘 미국이나 미군에는 인종차별과 심한 편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매우 슬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 외에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과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 데이비드 파인스타인 공군참모총장,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도 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고 여러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밝힌 데 대해서 그들은 군 병력과 미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것이라며 군 내에서 인종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점과 미군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 2012년 아프리카 말리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파괴한 이슬람 반군에게 미화 3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아흐마드 알파키 알마흐디는 지난해 곡괭이와 불도저로 팀북투 이슬람 유적 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적 파괴를 전쟁 범죄로 인정해 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ICC는 이번 재판이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관련 혐의자들을 처벌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 고위 장교들이 어제 회의를 열고 전날 히말라야 산맥에서 일어났던 양국군의 충돌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라다크 인근 추술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최근의 충돌 사태와 국경지대 분쟁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중국군 병사들이 인도가 통제하는 라다크 동부 지역 진입을 저지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은 돌을 던지며 싸우는 난투극을 벌이다 각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가 제작한 인도와의 국경 분쟁 관련 풍자 영상이 인도 측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 영상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SPA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성지 메카를 찾는 종교 행사인 하지 기간 동안 카타르와의 국경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PA통신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 맞닿은 쌀과 검문소를 개방하고 카타르 도하에 여객기들을 보내 순례객들을 메카로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PA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왕실 간 회담 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똑똑한 손전화기, 이 스마트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이미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북한에서도 이 똑똑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부주의로 액정화면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쓰자니 불편하고 그렇다고 수리를 하자니 새로 사는 것 못지않게 많은 돈이 들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응용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파손된 액정에 열을 가해 원형 그대로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원형을 기억하고 있다가 파손이 감지되면 스스로 열을 가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면 전체가 깨지거나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는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작은 흠집 때문에 수리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끼는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18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9도, 신의주 21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28도, 함흥 19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8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송송 블루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본 측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있다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됐던 대규모 민주화운동이죠. 이 우산혁명 지도자들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 강제로 징용됐던 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당시 끌려가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노역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본 측을 상대로 보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문제가 앞으로 일한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에 일본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예, 최근 한국 정부가 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양국 합의를 재검토하고 또 당시에 강제 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이 군함도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된 상태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서울지국장이 이 한국 내에 이 같은 고조된 여론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강제징용 같은 문제는 이 과거 일한 기본조약 등으로 해결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예, 자, 일본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나눠서 답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이 개인의 보상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강제 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가 이 개개인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상대 회사들에게 갖는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판례라고 이 법률가 출신답게 설명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 말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측의 반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회견에서 질문을 던졌던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물론이고 요미우리 신문과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민간인 징용 문제를 포함한 이 일한 관계에 있어서 개인 배상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일본 측의 주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위안부 문제가 알려져서 사회 문제가 된 게 1965년 한일협정 훨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00만 달러를 출연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노동력을 활용했던 회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반면에 일본 측은 1965년 협정에서 마무리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공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한국 외교부가 이 태스크포스 이 특별부서까지 구성해서 2015년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 새로운 문제를 문 대통령이 내놓음에 따라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감옥에 간다고요?
네, 홍콩 법원이 오늘 지난 2014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을 일제히 선고했습니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 대표, 또 알렉스 초우 전 홍콩 전상학생연회 비서장 등이 이미 사회봉사활동 명령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 홍콩 법무부에서 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린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불법 집회 참가 그리고 불법 집회 참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건데요. 앞으로 각각 6개월에서 8개월씩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특히 웡 비서장과 동료들은 얼마 전에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서 현지를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정에 맞춰서 주권 반항 상징물에 올라가서 시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었는데요. 당분간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보통 선거권에 대한 홍콩 시민의 열망을 없앨 수는 없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우리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곧 다시 만나자고 적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홍콩 당국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우산혁명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죠.
예,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조슈아 웡은 이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행정장관 직선제, 이 보통선거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4년 9월 26일 거리로 나서서 가두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최루액을 뿌리는 홍콩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자고 웡이 제안했고요. 이에 대학생과 시민 등이 합류하면서 75일 동안 이 홍콩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서 반중국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외신들이 우산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홍콩 정치 구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정치 구도가 우산혁명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존의 홍콩 정치권은 대다수의 친중국파에 일부 독립파 세력이 끼어있는 양상이었는데요. 2014년 민주화 시위 이후에는 조슈아 웡이 이끄는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한 독립파 정당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현지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면서 이 독립파 진영이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간섭도 커졌습니다.
예,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건가요?
중국은 당초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제, 다시 말해서 홍콩이 중국의 영토로 한 나라지만 다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실상은 홍콩 기본법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지난달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이들 의원들은 모두 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취임선서식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게 의원직 박탈의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 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측은 이들의 의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미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산혁명을 계기로 의회에 진출했던 이 민주화운동가들이 한꺼번에 퇴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명, 이번에 4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잃으면서 홍콩 입법회 전체 지역구 의석 35석 가운데 민주파는 14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석을 유지하고 있는 친중국파를 견제할 수단을 잃은 것으로 홍콩 현지 언론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웡 비서장 등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민주화운동 지도자들과 독립파 등 이 홍콩의 반중국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이 더욱 커질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담당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놓고 계산된 정치적 박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이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자녀 정책을 고수해왔던 중국 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6%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에는 이 비율이 0%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0%라고 하면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앞으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의 사망률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핵심 노동 연령층의 감소인데요.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까지 15살에서 59살까지의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15년 대비 8천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노동 연령층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이 조세 제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이 이 개인이나 사회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예. 자,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최근 중국인들의 저축률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 중국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로 중국인들의 저축이 꼽히는데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저축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기업을 성장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10년으로 거의 50%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성장이 멈춰서 오는 2026년까지는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국가별 인구 연령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흔히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이 중위 연령, median age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중간값 나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중간값 나이, 중위 연령 평균은 30.1세였고요. 미국의 중간값 나이는 37.9세였습니다. 한국은 41.2세, 일본은 46.9세였고요. 중국은 37.1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은 아프리카 부룬디로 17살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기업인 경제자문단을 해체했습니다. 샬럿시빌 유혈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이 자문단에서 탈퇴하자 해체를 발표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또 퇴역 군인의 대학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회 조사국의 발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대통령직 속 경제자문단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지난 주말 발생한 샬럿시빌 유혈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럿시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의 폭력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일부 기업인들이 항의의 뜻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단에서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자문단을 아예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제조업 자문위원단과 전략정책포럼의 기업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느니 자문단 활동을 둘 다 중단하겠다며 모두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이 자문단을 탈퇴한 기업인들이 여럿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과 제약업체인 머크앤코,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 등 3개 기업 최고 경영자, CEO가 제조업 자문위원단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지목해 비난하자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또다시 이 백인 우월자들 뿐 아니라 이 백인 우월주의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엇갈리는 동안 전미 제조업연맹의 스코폴 회장 등이 추가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모두 7명의 기업인이 제조업 자문위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업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채우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해체 결정을 내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제조업 자문위원단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식품회사 캠벨의 데니스 모리슨 CEO는 인종주의와 살인은 명백하게 비난받을 만하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 어제 샬럿시빌에서는 희생자의 장례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시위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가 돌진한 차에 치여 숨진 헤더 헤이어 씨의 장례식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멀지 않은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수많은 추모객이 모여서 헤이어 씨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헤이어 씨 어머니 수전 브로 씨는 추모사를 통해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 씨의 추모사를 잠시 들어보시죠.
Say to yourself, what can I do to make a difference? And that's how you're going to make my child's death worthwhile.
네, 브로 씨는 참석자들에게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부당함에 맞섬으로써 딸의 죽음이 가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도 희생자인 헤이어 씨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아름답고 특별한 헤더 헤이어 씨의 장례식이 열린다며 헤이어 씨는 진정 특별한 여성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례식이 끝난 후인 어젯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샬럿시빌 거리에 모여 노래하고 행진하며 헤이어 씨를 추모하는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샬럿시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S와 공영 라디오 방송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폴이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 비판 발언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요. 충분했다는 응답은 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퇴역 군인들의 대학 교육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크게 늘리는 일명 Forever GI Act, 즉 영원한 미군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된 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원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주의 공립대학에 진행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이 공립대학 학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법인데요. 그 혜택을 크게 늘린 겁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새 법은 수천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과 퇴역 방위군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육 지원이 가능한 시한 15년을 폐지했고요. 전투 중 부상한 군인에게 주는 이 퍼플하트 무공 훈장을 받고 군대를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혜택을 받던 군인이 임무 중 사망할 경우 지원금을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군인들의 전공에 따라서 더 큰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퇴역 군인이 과학이나 기술, 공학 등의 전공을 이수했을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퇴역 군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새 법은 또 만약 퇴역 군인이 다니던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더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미군법은 이 군인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식에 참석한 데이비드 설킨 보호장관은 퇴역 군인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부의 역량을 크게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퇴역 군인 단체들 역시 이 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전역한 군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군 퇴역 군인 학생협회에 따르면 1년에 약 20만 명의 군인이 전역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퇴역 군인 중엔 일반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협회 측은 퇴역 군인을 위한 정책에는 성공의 기회를 주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퇴역 군인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법의 개편을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가 퇴역 군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총 얼마나 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법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퇴역 군인의 임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4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CBO가 15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1년 안에 보험료가 20% 오르고 오는 2020년에는 최고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보험료가 오를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게 되면 보험료도 오르지만 정부도 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CBO 보고서는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의회 조사국이 이런 예측을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면서 CBO가 관련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이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언해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오바마 케어 폐지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게 공약처럼 잘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하원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세 차례나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케어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난항을 겪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현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요?
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소득층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싸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매달 새로 결정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건강보험 개혁을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오바마 케어 제도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건강보험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달 발언 이후 실제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1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2편이 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약칭 이 FD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뉴딜 정책을 선언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는지 살펴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외에도 연방긴급구호청이라든지 농업조정청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특히 빈곤층, 실업자, 농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빈곤층의 생활과 또 근로자들의 노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제도들이 바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건데요.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은퇴를 한 다음에 정부가 연금을 주도록 하는 장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조 결성을 위한 힘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대대적으로 했던 토목공사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네시 유역 개발 사업입니다. Power is gener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water flowing. 극히 낙후된 지역인 테네시, 알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켄터키 주 등 테네시 강과 접한 7개 주에 30여 개의 큰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홍수 통제, 농업과 거주지 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공개발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한 사업이었죠.
예.
네. 당시 이 지역 주민 중에 전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2%에 불과했는데요.
1944년에는 그 비율이 75%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FDR만큼 이 지지층과 반대층이 첨예하게 갈렸던 대통령도 드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FDR이 보통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파들, 특히 이 기업가들, 그런 FDR이 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민간 기업을 몰락시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미국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이 정기적인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그 방송들을 하죠, 미국 대통령들이요.
예.
이 FDR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전달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썼죠.
Offers of service have flooded in from patriotic citizens in every part of the nation.
이 라디오 연설로 FDR은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아주 큰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힘에 힘입어서 1936년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재선 후에도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래서 후기 뉴딜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1939년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유럽은 바야흐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대전 초기에 미국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1940년 선거에서 거듭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3선에 출마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관행으로 세운 전통을 깨는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깨는 거고 쟁점이 됐죠.
예.
그러나 사실상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대통령들이 그냥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랐을 뿐이죠.
예.
2차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정식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 것은 1951년에 들어서서였습니다. 결국 FDR은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리더십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선거인단의 85%라는 큰 지지로 당선했습니다.
So help me God.
유럽이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이 3차 임기를 시작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의 요구에 군수품을 지원하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잠수함이 미국의 구축함과 상선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점차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이때 미군의 피해 규모가 엄청났죠.
그렇습니다. 이 공습으로 USS 아리조나호를 포함해서 8척의 전함, 3척의 순양함, 3척의 구축함, 4척의 해군함정이 침몰하거나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164대의 미군 비행기들도 파괴됐습니다. 이 많은 공군기들은 일본기와 싸우기 위해서 이륙을 하지도 못한 채 파괴가 됐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자 신중했던 루스벨트 대통령도 즉각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With the unbounding determination of our people, we will gain the inevitable triumph. So help us God.
미국은 즉각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무기 생산을 해야 하니까요. 미국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게 됐고요. 군수공장과 젊은이들의 군 입대로 실업자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뉴딜 정책은 이제 무의미한 상태가 됐겠군요.
그렇게 됐죠. 1939년에 불과 33만여 명이던 미군 병력이요. 1945년에 1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5천여 대에 불과하던 항공기가 5만 대. 그리고 해군 함정 수는 380척에서 6천여 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 해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는 연합군으로 기울었습니다. 또 태평양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승리하면서요 일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FDR은 1944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초이자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요.
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산업과 물자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인 이 승리 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미국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We interrupt this program to bring you a special news bulletin.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1945년 4월 12일 당시 63세이던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별장에서 쉬던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 가장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죠.
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시신이 조지아, 워싱턴 그리고 고향인 뉴욕의 하이드파크에 이르는 수천 킬로미터의 연변에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은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길고 힘든 세월을 함께 해왔던 위대한 동지의 종말을 맞은 지금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고 애석해하기도 했는데요. 자,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연합군의 승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독일 항복 불과 한 달 전이었군요. 그리고 넉 달 후에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부터 죽을 때까지 전후 세계 질서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국제연합, 그러니까 UN의 결성은 세계 평화를 위한 그의 열망이 사후의 결실을 본 것이었죠.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미국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32대 대통령 편을 두 차례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that's why here in America, Children are taught the importance of breakfast and how one should never skip it.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Well, I spoke with Esther and I found out that her eyes becomes bigger than her stomach sometimes. 그럼 제가 에스터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입니다. Listen carefully.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my weight, so yeah. I do eat breakfast. I have either oatmeal, uh-huh. oatmeal with milk and raisins and no sugar, or maybe some kind of organic kind of granola cereal.
Yummy. You're making me hungry too.
제가 에스터에게 너는 아침에 네 원래 양보다 더 욕심부리다가 음식을 남길 때도 있니?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터는 당연하지.
Absolutely.
아침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만든 적이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는 주로 뭘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에스더는 나는 간호사라서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식사인지 알아. 그래서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을 꼭 챙겨 먹지. 또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지 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거든. 나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오트밀을 우유에다가 타 먹거나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먹지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내 눈이 내 배보다 더 컸어 이런 뜻인데요. 내가 음식에 너무 욕심을 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에 너무 욕심을 내다.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그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밥 말리가 부른 Redemption Song, 구원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ld I to the merchant ships. Minutes after they took I from the bottomless pit. But my hand was made strong by the hand of the Almighty. We forward in this generation triumphantly. Won't you help to sing these songs of freedom? 'Cause all I ever have, redemption songs, redemption songs. Emancipate yourselves from mental slavery.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s.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cause none of them can stop the time. How long shall they kill our prophets while we stand aside and look? Ooh, some say it's just a part of it. We've got to fulfill the book. Won't you help to sing these songs of freedom? 'Cause all I ever have, redemption songs, redemption songs, redemption songs. Emancipate yourselves from mental slavery.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 Oh,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cause none of them can stop at the time. How long shall they kill our prophets while we stand aside and look? Yes, some say it's just a part of it. We've got to fulfill the book. Won't you help to sing these songs of freedom? 'Cause all I ever have, redemption songs. All I ever have, nation songs. These songs of freedom, songs of freedom.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7년 8월 17일 오늘 세계 최초의 증기선인 클레멘트 호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807.
The first happened here on the Hudson River, where the world's first commercially successful steamboat service began to operate.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설계한 이 증기선은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 강에서 시속 8km로 약 24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해 새로운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클레멘트 호의 시운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45m의 통나무 모양을 한 증기선이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환호했습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범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1807년 오늘 클레멘트 호 시운전의 성공으로 증기선은 새로운 여행수단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1945년 8월 17일 오늘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열강들의 침입과 간섭을 받아온 인도네시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끊임없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오던 인도네시아는 1927년 독립운동가 아흐메드 수카르노의 주도 아래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투옥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이 네덜란드를 대신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어 3년 뒤 일본이 패망하자 수카르노는 1945년 오늘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결성된 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